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의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기는커녕 불안한 마음과 또 흔들리는 그런 신앙 속에서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은혜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마틴 루터의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성에 숨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그때 루터는 마귀로부터 참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마틴 루터의 삶은 정말 마귀와의 싸움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루터의 말에 따르면 마귀는 성도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를 여지없이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그를 공격하더라라고 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평소에 그 이교나 또 무당들에게서나 나타나는 그런 귀신들에 대한 그리고 이적들에 대한 그런 공포가 참 많이 있었대요, 평소에. 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이후에도 그 두려움과 공포가 완전히 씻겨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주 습관처럼 그 공포가 남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마귀가 실제로 마틴 루터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그 공포를 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잠을 자러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요, 옷장에서 실제로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를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불 속에 자려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루터가 회심하기 전에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심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잠을 자러 침대에 들어가면 시커먼 개가 침대 안에 이렇게 누워있더래요. 이를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를 물어 뜯으려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개를 창 밖으로 확 집어던지면 그 개가 떨어지면서 없어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 실제로 열심히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으면은 마귀가 옆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더래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너 옛날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잖아. 너 같은 게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그래. 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도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그래 맞아, 근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나한테 의를 선물해 주셨으니 어떡하냐, 그렇게 막 대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틴 루터가 미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있는 방에 마귀들이 하여튼 득실득실하게 나가지를 않고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느꼈대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잉크병을 집어가지고 말이죠, 그 마귀한테 확 집어던지고, 제발 좀나좀쉴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질리기도 하고, 또 벽에다가 그 쓰던 펜을 갖다가 그냥 확 던져버려가지고 펜이 꽂혔던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죠. 거기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그 옆에다가 이런 마귀를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마틴 루터가 펜 던진 자리 남아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루터가 잘 때는 항상 그랬대요. 나 이제 잘 테니까 너도 가서 자라 그랬대요. 그만큼 마귀의 공격은 실제적인 건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별로 인식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마귀의 존재를 아주 올바르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적이 없다면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할 리가 없죠, 그죠? 오늘 오후에 어떤 여전도사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요. 그 전도사님은 뇌종양을 앓고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신부전증하고 갑상선 암까지 걸리셨어요. 그래서 의사도 이제 길어야 3개월 정도 살 거니까 준비를 하라고 호스피스를 집으로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호스피스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고 있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황선고를 딱 받자마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래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젠간 고쳐주시겠지. 근데 고쳐준 게 아니라 병이 두 개가 더 겹쳐져갖고 이제는 아주 가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들은 하나 걸리기도 힘든 병이 세 개씩이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알타가 가야 하는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울면서 보내셨대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러던 차에 어떤 분이 병문안을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그 새신자한테 주는 가방을 하나 덜렁 주고 갔대요. 어떤 사람이 그 새신자로 왔다가 그거 받아갖고 거기다 갖다 주고 자기는 딴 데로 간 것 같아요. 포장도 안 뜯은 거를 그냥 이렇게 달랑 병문안 왔다 이렇게 주고 가더래요. 근데 거기에 무슨 테이프가 들어있었냐면 어떤 걸 하나 딱 틀었는데 제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불만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리더래요 제가.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불만 있어요 그랬대요. 그걸 딱 꺼버렸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피조물한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놓고 그 테이프를 딱 끄고선 곰곰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엇이며 왜 나는 구원을 받아야 했으며 지금 나에게 선물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누워서. 그런데 그게 복음이 싹 정리가 되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지금까지 원망했지? 이리로 이제 결론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 왜 그동안 수년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신세를 한탄만 하며 살았을까를 또 생각해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병에 어떻게 역사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렸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병에 집중하는 바람에. 근데 지금 당신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불만 있습니까? 이 소리를 한번 딱 듣고 그래 불만 있어. 내가 왜 불만이 있지 그런데? 그리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 나는 전혀 손해본 게 없구나 라는 결론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평안함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 끊으시면서 목사님 만일 목사님이 저와 같은 처지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씩씩하게 말씀 전해주실 거죠? 그리고 끊더라고요.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자신이 없어. 제가 그만큼 아파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갔을 때 사단이 저의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갖고 어떻게 미혹을 하면 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이 아프다고 그래갖고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남이 뭐 어떤 집착이나 중독 같은 거 못 끊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저런 것도 하나 못 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자기들도 못 끊고 있으면서 커피 하나 못 끊고 있으면서 남한테 남이 못 끊는 거는 얼마나 그걸 가지고 야단을 치는지들 몰라요. 그 힘든 거예요. 남의 처지가 안 돼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요. 근데 제가 그분이 딱 그렇게 물어보는데 자신 없더라고, 솔직히. 아니, 갑상선 암에다가 신부전증으로 매일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본인이 피를 매일 가르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번거롭겠습니까? 거기다가 뇌종양까지 있어갖고 매일 두통을 아주 뽀개질도록 아프고 근데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저렇게 된 건 무언가 잘못된 걸 거야 이렇게 또 수군대는 게 또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나는 패배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이 뭔지 예수가 왜 왔는지 아 그러니까 예수가 왔지요. 그걸로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온 거 아니에요. 아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초래될까봐 하나님이 오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서 자유롭게 해준 거구나. 야 안 그러면 이거보다 억만배도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살 뻔했는데 얼마나 감사해? 로 결론이 나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그걸 못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라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보시면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사실 이거 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냥 각기 다른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남들 앞에 와서 이제 거룩한 쇼들 하는 거죠. 그거 제일 보기 싫어요. 아주. 차라리 그냥 확 드러내놓고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드러내면은 같이 기도라도 해줄 텐데 와가지고는 열심히 쇼하고 있고 가서는 지 마음대로 막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간혹 제가 그냥 그렇게 광분하는 거죠. 이번 주일날도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얼마나 혼났는지, 또 시작이다 또. 몇 주간 조용하더니 또 소리 지르기 시작한다. 왜냐면 너무 우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요, 제가요. 어떻게 그렇게 쇼하면서 연극하면서들 살아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술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연극하면서 살아갈까? 이것 때문에 가끔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우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던 거죠. 자, 오늘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신 하면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죠. 신, 복음의 신. 신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 볼까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죠? 신발하면 발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인용한 로마서 10장 15절도 생각나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에베소서 강의에서 복음의 신을 단순히 전도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구절들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마귀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전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마귀와의 싸움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만 구원한 거가 복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게 되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믿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표시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복음이라니까요. 그걸 남이 이렇게 보고 저게 복음이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일부러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 가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인 거예요. 어떤 표시인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서는 다른 이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삶과 언행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저 정선생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요즘 저 양반이 매일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저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술도 다 끊으시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뭔가에 크게 한방 맞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한방 맞은 거죠. 뭐 누구한테 맞았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늘 성경이 보고 싶고 술 생각이 왜 안 나겠습니까? 많은 예전처럼 그렇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원래 금단 증상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다른 분들이 더 열심히 내신. 그러니까 요즘은 아주 뭐 새벽기도가 그냥 뜨거워요. 많이 오세요. 저 양반 때문에. 표시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은 저런 거구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아무리 데려다 놓고 안차라고 안수한다고 두들겨 패도 계속 마시던 술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끊어지더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표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다라는 그 구절의 의미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지로 떠나는 선교나 전도 여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은 사람과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에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은 사람이 마귀와 싸우면서 지속해 나가는 그 신앙생활, 바로 그 자체가 전도이고 그 전도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허리띠를 잘 메고 흉배를 잘 대었다고 해도 발이 부실해갖고 자꾸 미끄러지거나 제대로 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 군인은 절대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투에 임하는 군사가 신는 신발은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복음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의 군대에서도 그 군대가 전투를 치를 곳의 그 지형과 기상, 그리고 전투의 종류와 양상 등에 맞추어서 군화를 제작한다고요. 순발력이 필요한 전투에서는 발목을 천으로 만든 군화를 지급해요. 한국 군대에도 군화가 두 종류예요. 발목이 천으로 된 거, 그리고 가죽으로 된 거. 그리고 베트남전처럼 게릴라전의 주를 이루는 그런 전투에서는 발바닥에 그 징을 받고 철판을 깐 그런 군화를 지급해요. 왜냐면은 그 월남전에서 베트콩들이 부비트랩이나 이게 철 아니면은 대나무 못 이런 것으로 함정을 많이 만들어 갔고요. 지나가다 그걸 밟아가지고 발이 뻥뻥 뚫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밑창에다가 철판을 댄 군화를 지급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산악지대가 많은 곳에서는 발목이 돌이나 나무뿌리 같은 데 다칠까봐 발목까지 딱 감싸는 그런 가죽으로 딱 감싸는 튼튼한 그런 군화를 지급을 하죠. 전투에서 이렇게 군화는 기동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동력.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른 기동력으로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게 군화, 신발이란 말이에요. 전투에서 이 기동력이라는 것은 승패를 좌우할 만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 바로 그 기동력을 아주 잘 이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투 때마다 그 전투에 필요한 군화를 시시때때로 만들어서 지급을 해줬대요. 거기에 맞는 군화를 군사들에게요. 그래서 그 기동력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로마 군인들이 알렉산더가 제작했던 그 군화를, 그 신발을 그때 군화를 봐야 뭐 밑창만 가죽으로 돼 있고 가죽끈으로 뚫뚫 매는 건데 그 밑창에 징이 박혀 있었다고 해요. 그 군화를 그대로 본따서 로마 군인들이 그대로 신었다고요. 바울이 지금 그 군화, 그 신발을 인용해다가 지금 복음의 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입었으면 이제는 일어서서 나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고 이제 거추장스러운 옷을 딱 동여맸어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딱 댔어요. 그래서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걸 댔다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건 뭐죠? 신을 신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발이 필요하다는 건. 그죠? 그게 복음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가만히 유유자적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신고 뛸 신발이 필요한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앙생활에는 기동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의 구원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마른 뼈,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 전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마른 뼈에다가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신다고요.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이 덜그럭덜그럭 맞아져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멍청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군대. 성도라는 건 하나님이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군사겠냐고요. 어떤 군사.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와 싸우며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마귀의 잔재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전투를 하는 자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을 계수할 때 굳이 민수기에 군대를 계수하는 장면 그 장면을 끌어다가 쓰죠.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 항상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세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라는 것은 군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뭔가 싸워내야 할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전쟁터로 달려야 하는데 꼭 필요한 신발을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신발이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말은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대었어도 복음이 없이는 옴짝달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신어야 할 신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은 예비되어야 하는 복음이다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비라고 번역이 된 헤토이마시아라는 이 단어는 준비 혹은 장비 준비해서 갖춘 장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진행형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 전도사님처럼 어떤 것에 몰두하느라고 오랫동안 잊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꺼내놓을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있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러잖아요. 난 다 알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지만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러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그죠?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복음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죠. 안 그러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공격을 가하게 되고 우리는 기동력을 잃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왜? 복음이 신이니까. 그죠?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요즘 몇몇 분한테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지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러면 계속해서 무슨 사케오 이야기나 해주고 뭐 나사로 이야기나 해주고 그래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여러 번 들으세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여러 번 들으시면 언젠가 이렇게 척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새벽에 들어보세요. 새벽에. 제가 요즘 화이트헤드라는 사람과 라이프니츠의 그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무지하게 어려워요. 제가 하도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완전히 뿅가 있어갖고 도대체 뭐길래 그런가 하고 책을 딱 들었는데 칼바르트 책 읽을 때 제가 울면서 읽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나쁜 새끼 어떻게 책을 이렇게 쓸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지가 아는 단어만 사용해서 쓰면은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루 쨍 읽었는데 20페이지도 못 나오고 말이죠. 근데 화이트헤드 책은 더 어려워. 근데 제가 한 몇 달째 계속 보는데 아 이제 알겠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번 이렇게 진지한 마음과 열심을 갖고 모르겠으면 여러 번 들으세요. 제가 논리를 안 갖고 논리를 가지지 않고 설명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요. 나름대로 저는 꿈속에서까지 여러분에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이렇게 논리를 세운다고요. 실제로 제가 욥기를 읽다 자면 제가 뭐 10장까지 읽었다 그러면 꿈속에서 11장부터 또 이렇게 읽어요. 되게 피곤해 죽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논리를 세워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세우는 건데 이해가 안 가시면은 여러 번 들어보시면 아 나중에 이렇게 논리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도라는 것은 착한 일로 혹은 종교 행위로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도는 착한 일, 선행 혹은 종교 행위로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복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 준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뾰족한 함정에 빠져서 언제든지 발을 다칠 수 있게 되고 그 발을 다친 병사는 전투에 전혀 쓸모없는 병사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발을 다친 병사는 짐만 될 뿐이에요. 그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짐이 되는 폐가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다 혹은 준비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 박 집사님이 어저께 전화하셔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전부 복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신명기로 가서 복음을 한번 이렇게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신명기 27장 11절.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벳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장색은 대장장이에요.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전에 제가 주기도문 설교할 때 한번 설명해 드린 부분인데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계명을 이야기해 줘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해줘.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여기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너희 이거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게 구약이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망고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이거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거야.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 뭐라고 했어요? 예, 확실합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뜻이죠. 너희는 저주를 받아. 내가 말하는 거 안 지키면 저주받을 거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실전이었단 말이에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어우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아. 죽인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이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내적 치유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거죠.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에게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야 돼요.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복은요.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조건이 붙어있다고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조건이 왕창 붙어있죠. 이거 하면 내가 복 줄게. 근데 우리는 이거 하면은 다 빼버리고 순종하면 지키면 이건 다 빼버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것만 집에다가 덕지덕지 다 붙여놨어.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누구에게나 다 주는 복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다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생 천국의 복을 이 땅의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거라고요.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던 복의 개념이었다고요. 이게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고 이게 인간들의 욕구에 인간들의 이성이 갖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거 다 지키면 그거 줄게 그렇게 이해를 시키신 거란 말이죠. 15절 보시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제 나오죠. 사실은 이 뒤에 게 우리 거예요. 그죠? 그 앞에 거는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니까 우리 거 아니라고요, 사실. 행하지 아니하면 이 뒤에 게 우리 거예요. 그걸 붙여놓으세요, 집에다가. 잘 보세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각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 이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사람이 제일 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신명기 28장 58절 보세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히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 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게 우리가 처해질 실존이었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그거 못 지킬 사람들이니까요. 그죠? 지금도 솔직히 못 지키고 있고요. 뭘 지켜요? 우리가 개뿔이나. 그죠? 이게 우리 거라고. 이게 다. 이게 전부. 전도서 7장 20절 보세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혀 없어요. Nobody.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전부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떡 반죽 그릇 저주받고. 종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종기 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Nobody.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낼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전부 저주받아 죽어야 되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아멘이요. 다 죽어야 돼요. 전부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무리에게 복을 주시마라고 창세기부터 또 행위 언약 아래에다가 은혜 언약을 쭉 깔아놓으셨다니까요. 노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의 언약 전부 뭐예요? 니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려내고야 말 거야 라는 은혜의 언약이 같이 주어져 있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밑에다가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쫙 깔아놓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절대 깨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디아데케, 유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유언. 유언이라는 것은 약속은 약속인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상속해주는 약속이죠. 부자 관계란 이 관계 때문에 이 자식이 아무리 못난 놈이라 할지라도 이 관계가 이 상속을 주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유언이에요. 디아데케.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이 디아데케가 담고 있는 언약과 유언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면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두 마리를 쪼개놓으라 그러셨죠. 산채로 쪼개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 쫙 쪼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낭자한 거죠. 그 피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죠. 그건 뭐예요? 이 약속은 내 혼자 지켜낼 거야 라는 의지였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창세기의 그 그림이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에. 너희들은 못 지켜. 너희와 나와 언약을 했지만 너희는 못 지켜. 내가 지켜내고 말 거야. 그게 언약이며 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약속은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켜내시는 약속.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복을 거저주셨잖아요. 그죠? 바로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성취가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복이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창조 때도 장자셨어요. 그분은 먼저 나신 자다 그러잖아요. 그게 장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이 만물을 예수님께 상속하셨다고요. 장자니까. 왜? 이 만물의 우두머리로,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잖아요. 새 창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새 창조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를 하셨고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죠. 왜? 교회라는 건 그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교회거든요. 이 새 창조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를 하셨고 그것도 이 새 창조도 장자인 예수에게 상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의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그 예수님과 똑같이 장자라고 부르세요. 장자는 항상 상속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2장 23절 보세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여러분들을 가리켜 장자들의 총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들이라고 해요. 전부. 장자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속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로마서에 가보면 예수님과 우리를 공동상속자라고 하죠. 8장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표준세번역으로 보세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해 주신 그 만물,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에게 상속된 것이기도 한 거예요. 공동 상속자니까.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내 거. 여러분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확실한 상속에 대한 것을 양자라는 단어로 또 표현을 해주세요. 한번 볼까요?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쓰인 양자, 휘오떼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반드시 법적으로 유산 상속을 받게 되는 법정적 용어인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적자에게는 유산을 안 물려줘도 괜찮았어요. 요즘도 유럽에서는 그렇죠. 근데 양자에게는 반드시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이게 법적 장치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구절 보시면서 그럼 그렇지. 예수님은 적자, 나는 의붓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양자라는 표현을 쓴 거는 나는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그 상속을 상속해 주고 말 거야 라는 의미라니까요. 이 양자, 휘오떼시아라는 이 단어가 법적으로 꽉 묶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빼도 박도 할 수 없게 꽉 묶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자의 뜻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 양자, 휘오떼시아가 나오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휘오떼시아 양자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 건 내가 반드시 줄 거야. 그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휘오떼시아 양자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지금 예수는 하늘의 왕으로 등극해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동일한 걸 상속하셨다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 근데 왜 우리 사는 게 이 모양이에요. 우리는 지질도 가난하고 지질도 못 배우고 남한테 무신하다고. 이게 무슨 공동상속자예요? 공동상속자라면 그게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여러분은 공동상속자가 맞는데 자꾸 여러분의 가시적인 이 실존을 보면서 무슨 왕은 무슨 왕이야. 그냥 밥이나 새끼 먹게 해주지. 밥도 새끼 못 먹는데 무슨 왕이야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왜 여러분이 왕이면서 모든 걸 다 상속받은 예수와 똑같은 공동상속자인데 그런데 왜 이꼴로 살고 있는가?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죠.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고 번역이 된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아니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스가랴서에 나와요. 이 관용이 뭔지. 관용은 단순히 뭐 너그러운 마음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이게 관용과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관용,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관용. 너희는 관용을 보여라 라고 요구하잖아요. 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 관용,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단어는 구원과 관련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자신이 낮아지는 거, 그걸 에피케스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성도에게 그 관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복음이라는 건 내가 그냥 구원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음을 흘려받게 되는 거, 복음을 보게 되는 거, 이것이 복음의 데피니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건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인데 뭐냐면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혹은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를 비워내는 거, 이게 관용이에요.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관용, 에피케스,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왕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만큼은 그 관용을 나타내는 자로, 예수가 사신 그 예수의 삶,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다 갖고 계신데 지금 그걸 잠시 하늘에다 놔두고 내가 안 누리겠다라고 놔두신 분이라니까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도 떨지 마시고. 그게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가시적인 실존만 보지 마시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리의 진짜 영적 실체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못 보게 하는 게 사단의 공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못 보게 막을 때마다 복음을 팍팍 던지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아니야 이거 봐 나는 왕이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나는 구원 받았어 무슨 소리야 라고 즉시 내놓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양자 삼으시는 그러한 구속 사건을 반드시 피로써 완성시키셔야 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은 그냥 구속이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구속이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아니 조금 고장났는데 고쳐서 쓰는 거면 피까지는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완전히 죽었던 자를 새로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 복음을 잘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동 속에, 감격 속에 그 복음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십니다. 아시죠? 그거 한번 걸리면 죽어요. 발에 무좀 생겨요. 왜냐면 5분 만에 팍 일어나고 상황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군화를 못 벗어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그냥 신발을 신고 자야 돼요. 이거 한번 벗으면은 5분 더 걸리니까 그냥 신고 자요. 차나깨나. 냄새는 또 얼마나 나는지 말이죠.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을 신으라고 하는 건, 거기다가 준비된 현재의 그 신을 신으라고 하는 건 5분 대기조처럼 언제든지 팍 일어나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딴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딴 거에 너무 재미 들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막 중독되어져 있는 거, 이런 거,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거에 몰두하느라고 절대 영적인 거 생각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는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너무 좋아하는 거,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거, 그것부터 끊어버리셔야 돼요. 골프, 술, 도박 다 끊어버리세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건 다 끊어버리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 그리고 신은 기동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복음으로만 무장하는 기동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권고이기도 한 거예요. 신은, 신발은 기동력이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실 때 사울이 사울의 갑옷을 입혀줬죠. 그리고 사울의 칼을 줬다고요. 근데 다윗한테 안 맞았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그 어린아이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멋지니까, 그리고 튼튼하니까 그래도 입고 나가자. 그러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골리앗한테. 기동력이 떨어져서 안 돼요. 그건요. 다윗은 자기한테 딱 필요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물맷돌 5개 갖고 나간 거예요. 아더핑크는 물맷돌 5개가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make sense죠. 말씀만 갖고 나갔다.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어떨 땐 좀 너무 지나쳐요.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돌 김용옥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철학을 공부해갖고 그 사람을 눌러버리라 해갖고 복음은 놔두고 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그 사람한테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가관도 안 해요.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과학을 갖고 과학자들에게 예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울의 갑옷인 거예요. 우리한테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동력 있는 복음만 갖고 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왜 철학을 공부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거기에 빠져서 엄한 대로 갈까봐 이놈들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배우려고 저는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사실 그건요. 복음만 알면 돼요. 베드로가 한 설교나 바울이 한 설교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보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사람들을 쪼개고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설득력, 이 화술 이런 것이 여러분을 설득하지 못해요. 말씀이 뚫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전해놓은 거예요. 전해놓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대단한 신학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조직 신학이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3천명, 5천명씩 팍팍 돌아왔다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간편한 복음은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인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평화를 갖다줘요. 평안, 평화, 화평, 화목 다 같은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그렇게 따로따로 한 거지 개역성경에서. 같은 단어, ALN. 이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아까 그 전도사님처럼, 제가 예로 들어드린 전도사님처럼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제 내가 복음을 알았어요. 영원한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 매일매일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대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위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죽음에 닥쳐있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건,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대가리 뒤밀고 이거 고쳐주세요라는 사람들이 99%인 이 시대에 어떤 한 여자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걸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진짜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결혼한 사람들이 타고 가는 차를 뭐라 그러죠? 신혼부부가 타는. 하여튼 그 차, 네? 결혼하면 바로 타는 차 있잖아요. 거기다 깡통 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차를 운전하고 계셔요.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막 운전하고 가시는데 신부가 없어. 근데 뒤에 이 깡통들이 이 줄에 매달려가지고 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웬 잔소리들이 이렇게 많은지 와글와글와글와글 하면서 깡통들이 끌려가요. 이 깡통들이 지나가면서 저 쓰레기장에 있는 딴 깡통을 봐. 야, 차라리 저 깡통이 더 편할 뻔했다, 야. 우리는 뭐냐, 이거? 지나가면서 그냥 다 찌그러지고 아프고 때로는 개똥도 막 들어가고 이거? 이게 뭐야? 차라리 저 쓰레기 깡통이 훨씬 낫네? 그리고 가죠. 근데 그 중에 한 깡통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저 예수님이 끌고 가는 저 신랑 신부가 타야 되는 차에 신부가 없어? 그랬더니 그 중에 한 깡통이, 야, 너 그거 아니? 나중에 저 신랑이 저 신부의 자리에 우리를 태워준단다 글쎄? 그걸 알고 끌려가는 깡통들이 우리라니까요. 그리고는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가는 십자가라는 자동차에 달려있는 우리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라는 자동차를 끌고 가시면서 그의 피를 연료 삼아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달고 있는 그 끈에 예수의 피가 절절히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끌려가면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나님은 지금 그 혼인잔치에 그 신부의 자리를 우리를 세워주려고, 이 더러운 깡통들을 거기다 세워주려고 십자가라는 자동차에 열심히 매달고서 운전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힘들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제가 훨씬 낫네?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우리는 깡통이지만 결국은 저 신부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될 거구나. 그래서 저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으시고 예수님이 혼자 그렇게 운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이제 평안이 있는 거죠. 여전히 나는 깡통이지만 와글와글와글 하면서 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일 죽어야 되는 그 베드로가 죽기 바로 전날 감옥에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옆에 같이 붙어있던 병사 두 명은 어땠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속도 좋다. 넌 내일 죽을 건데 어떻게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니? 천사가 와서 발로 차니까 일어나서 겨우 그때. 하림이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하림이 얼마나 평안이 넘치면은 그게 잠이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 평안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자기들이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한다고요. 어떻게? 병 고쳐주고 부자 만들어주고 네 자식 새끼들 훌륭한 사람 만들어갖고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줄게.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편안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레미야 6장 14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세요.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고쳐주며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번역 참 잘했죠.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아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 네, 병이 걸렸는데 그거 고쳐주면서 괜찮아 다 평안한 거야 이 병만 나면 평안한 거야 그럼 그 사람 병 또 안 걸리나요? 또 안 죽어요? 그 평안은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면치 않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세상적 평안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든지 소원이 들어진다든지 기적이 일어나서 사업이 회생된다든지 하는 그런 데서 오는 평안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평안은 그와 정반대의 평안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이게 평안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평안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방 내가 내게 있는 평안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분쟁케 하려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평안은 뭐예요? 분쟁 속의 평안이라는 거죠.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평안 말고 분쟁 속에 있는 평안을 주러 왔다. 그 말은 옛날에 제가 에베소서 첫 번째 강의에서 평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에이레네 성경이 말하는 그 평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평안이라고 그러지 아무 일도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주로 왔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지니게 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만 다 떠올려 보세요. 하나씩만 빨리. 뭘로 불안해하고 계세요? 뭘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게 예수와 관련된 건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에 대한 거예요? 전부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빨리 그거 노래는 거예요. 그게 너를 붙들고 흔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복음을 알아라. 복음을 준비해라. 공부해. 탐구해. 연구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를 그렇게 불안하게 초조하게 흔들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거.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이들에게 평화의 사람이 되죠. 왜? 복음이라는 건 내가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 안에 들어온 복이 흘러가는 거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이 평안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주변 사람들과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살게 되는지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무슨 직책이요? 화목하게 하는 평안을 전하는 평화를 전하는 직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뭔가 부탁하고 가셨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다른 이들을 화목해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6절에 보면 복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 나오죠. 뭐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온 돌연한 선물인 거예요. 그 잔소리만 많고 군소리만 많은 깡통들에게 부과된 엄청난 선물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높은 데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해도 겸연쩍어서 거기 못 앉아 있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낮은 곳에 자꾸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이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도가 분열과 시기와 다툼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리고 네 자리로 내려가. 이 이야기예요. 원래 네가 지어진 그 자리로 내려가.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으로 자꾸 쓰려고 한다고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의존적으로 원래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는 그 자리가 정말 행복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숨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드러나지 마세요. 자,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책망하시는 장면인데 너희들은 겉만 번드르르한 종교행위 하지 말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라라고 결론을 짓고 계세요. 왜 인간의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의 결론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명령으로 끝이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였어요. 고아와 과부는요.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기는 하나님 복 주시기로 한 땅 아닙니까?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고아와 과부를 있게 하실까요? 거긴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라면서요. 왜? 왜 가나안 땅에 고아와 과부가 있어요? 그러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그러죠?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지가 있을까요? 거지가 있었죠? 뭐가 거지예요? 남의 밭에서 이삭 주워서 먹는 사람들이 거지지 뭐예요? 레위기 19장 9절 보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난한 자 거지를 생기게 놔두실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일을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거지 만들고 고아 만들고 과부를 만드세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자,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로서의 그들이 받은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8절. 그게 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고아와 과부와 거지를 있게 만드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바로 저런 존재였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저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게 하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으면 나도 저렇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셔서 내가 이런 자리에 왔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경험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화평케 만들어줘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밟아갖고 내가 돋보이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홍해에서 모든 이들이 다 빠져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유월절에 모든 애굽의 장자 이스라엘 장자가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살려낸 거예요 그들을? 긍휼, 불쌍히 여김 그걸로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이만큼이라도 삶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험하는 거예요, 긍휼을.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은 화평케 한 자가 돼 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신명기 27장에서 본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신약에서는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요. 거기는 뭐예요? 여기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인데 여기는 니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 돼 있어. 그러니까 복 있는 자여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 복은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한 삶을 전혀 안 살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입니다. 그건요. 자, 그렇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은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밑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을 섬기며 평화를 유지해내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 사람의 밑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분쟁이 왜 생기겠어요? 아니 우리 언젠간 되겠죠. 이 얘기는 유지하지 말자니까요. 이제 아주 저는 독하게 마음 먹었어요. 교회 풍지박산 나도 괜찮아요. 그런 거 있으면 단칼에 다 잘라버릴 거예요. 요새 제가 아주 굉장히 모질어졌다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맞아요. 더 그럴 거예요. 이제는요. 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런 거 보이면. 딴 데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서는 죽도 밥도 안 되겠어요. 이거는요. 아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은 뭐예요? 전투라니까요. 전신갑주가 필요한 전투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깨고 들어와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화목한 관계 유지하는 것을 또 깨고 들어와요. 나의 부모 형제들과 화목한 관계 유지하는 것, 내 남편과 아내와 화목한 관계 유지하는 것 막 깨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때 뭘 갖고 있으라 그래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깨져요.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사단은 정말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을 확 집어넣어갖고 그게 내 건 줄 착각하게 만들어갖고 나는 우리 남편을 미워하고 있어. 나는 내 아내를 미워하고 있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인가 봐. 나는 저 형제가 왜 이렇게 미워? 나는 저 자매가 왜 이렇게 미워? 이걸 내 생각으로 아예 그냥 확 속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자폭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제 믿음의 방패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에? 우리 교회 표 하나 또 질라 그래요. 5분 대기조가 되자. 에? 신발 안 벗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신고 사는 거예요.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가 정말 우리의 바로 곁에 붙어갖고, 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걸, 보는 걸 마귀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못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방해를 해갖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안 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물론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절망하거나 자폭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가 모이는 곳에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진지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은 절대 취미생활, 교양, 레저, 스포츠 이 정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투예요. 여러분의 삶을 모조리 쏟아부어야 되는 전투가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